며칠간 새벽을 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이렇게 갑자기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등과 또 옆구리 왼쪽 가슴 아래쪽으로 와서 이렇게 대상포진 때문에 치료를 했고요. 빠르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느낀 게 지금 뭐 대상포진이나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프지 않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아픈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아픔을 겪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렇게 또 새벽을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8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그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 1절부터 6절, 7절 이렇게 말씀까지 보면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그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곤고한 상태.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이렇게 갖고 또 불안해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상을 우리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를 수 없다라는 그 내 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이게 선언하면서 8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극복하고 이겼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우리 인생을 마치 광야 같다라고 그랬고 신명기 1장에서는 이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이 크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영광은 언제 회복됐냐면 사실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 이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다시 오게 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나의 성도됨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쉽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진짜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잠시 어떤 뭐 물질과 아니면 명예와 아니면 그 내가 겪는 어떤 아픔과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영광스러움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움이 뭔가를 깨달았던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말은 내가 내 몸 안에 내 영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3층천을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분명한 영적 경험이 그러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했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 영광스러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온갖 고난과 핍박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호자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써서 교회에 보낼 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쭉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고 빛 가운데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 그 앞에 네 생물의 모습 양쪽에 24 장로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늘문을 열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내라 이 영광스러움이 있다 장차 이 영광스러움이 있다 힘내라 하고 응원가처럼 보여주고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피를 흘려가며 순교를 당할지언정 이 영광스러움을 고난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옛날 왕들은 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왕관은 굉장히 무기가 있습니다. 1kg 이상 된다고 해서 1kg 이상 된 왕관을 늘 머리에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왕관을 썼습니다. 왜요? 그 왕관이 영광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움을 알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그 영광스러움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 두려움도 있다. 염려도 있다. 우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오히려 어쩌면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광스러움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4절 이렇게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장차 다가올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나중에 나오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쭉 보면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뭘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 말은 피조물도요,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와 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고대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임했는데 우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도 함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까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느냐 이 말이죠.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일어날 몸의 부활, 영혼의 부활,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죽어도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이 소망이 있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고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믿음이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지만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15장 전체가 부활장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첫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부활은 당연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은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핍박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영혼의 부활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부활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7절에서는 그렇게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고 그 뒤에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소망뿐이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26절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를 아름답게 바꾸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름다운 문장으로 올려드리는 분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저 아버지밖에 할 수 없고 정말로 진짜로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그 기도의 언어를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게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기도인가 할 정도로 참 기도가 자기 욕심적인 것 같고 또 기도 문장을 보면 문법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의 그 어처구니없는 기도를요 아름다운 문구로 하나님께 바꾸어서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간구하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연약함 가운데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6절의 말씀이고요.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그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그런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가 불렀습니까? 그 뒤에 자 29절에서 30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3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의로움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여같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대로 한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복된 주일 예배할 때에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10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 자녀 손들 대대로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